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9개월 동안 닫혔던 말문이 다시 열리게 된 사가랴는 하나님께 예언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의 전반부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요한이 부여받은 사명은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자신의 정복지를 여행하려고 할 때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어서 자신이 갈 길을 마련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가서 돌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거친 지역을 평탄하게 만들기도 하고 웅덩이를 메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프로야구 시구 경기자로 나서게 되거나 지방도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을 때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그 사실을 비밀에 붙임은 물론 미리 각종 안전장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경호처가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교육전도사 한 분이 초등학생들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심지어 청년부까지 담당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으로도 섬겼습니다. 방학이 다가오면 노회 주관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강습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강습회에 참석해서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제가 다니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다시 가르치곤 했습니다. 또 청년들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제가 주님의 통로로 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가 저를 8년 6개월 동안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해 주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유년부, 소년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를 섬겼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섬긴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주님의 길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그 준비가 저를 6년 동안에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한 제네바에서의 사역이 제가 섬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길을 더 잘 닦을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주님의 길을 닦고 있습니다. 제 삶과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요한이 준비해야 하는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7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태어난 때는 시대적으로 참 암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제국의 압제만 해도 참 고달픈 것이었는데 헤롯 대왕의 학정은 더욱 눌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나라가 내동강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분할 통치를 받는 바람에 고통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요한이 준비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람 때부터 당시까지 적어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1년에 큰 명절만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었고 금식하는 날도 있었고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풀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당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사형수는 두 가지를 해야 했는데 첫째는 채찍에 맞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이 달릴 십자가는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채찍으로 너무 심하게 맞으셔서 더 이상 골고다로 가는 길에 십자가를 치실 수가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해서 치고 갈 정도로 쇠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 손과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으로 인해서 말씀하시기도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 입을 여셨는데 그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이 죄 용서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78절 하반절과 79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요한이 준비한 길로 오시는 주님은 돋는 해가 비치듯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합니다. 임하다는 동사와 69절에 돌보다는 동사가 같은 단어인데 방문하다의 뜻입니다. 돋는 해이신 주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방문하여 비추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못했을 때 우리의 자리는 언제나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에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도 우리가 본래 앉아 있었던 자리가 흑암이었고 사망의 땅이었고 그늘이었다고 합니다.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께 비추임의 은총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지 않는 인생은 매 끼니마다 산의 진미로 먹고 남들은 갖지 못한 진귀한 보석을 갖고 있을지라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사회로부터 각광을 받는 인생,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어둠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늘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캄캄한 곳이었는지는 돋는 해이신 주님의 비추임을 받는 순간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단지 나사렛 예수로 알았던 바울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돋는 해이신 주님께서 그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사역지에서 최대한 한으로 많이 교회를 세우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돋는 해이신 주님께 비추임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인생은 모두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 베스도 총독을 비롯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밝은 조명이 있는 집에서 먹고 잤을 것이고 자신들의 인생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휘황찬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 모두가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가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돋는 해이신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만나주신 후에 그는 눈이 멀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서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고 밝은 길로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의 눈에는 비늘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79절 하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인사나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관계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을 관람하려고 하는데 김연아 선수가 동행해 준다면 더 이상 좋은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피겨 스케이팅 채점 기준뿐만 아니라 연습 과정,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료를 대신 내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총을 누려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를 7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나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서 첫 채플에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집례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만찬 부분의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제 속에서 메아리 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엉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게 후한 점수를 주어도 제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네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과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알려진 아메리카 삼나무처럼 키가 84m, 지름이 11m, 둘레가 31m인 그런 엄청난 나무이면 얼마나 과시하기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주님 앞에서 구세주라고 인정하는 척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크지 않다 할지라도 곧게 높이 자란 대나무처럼 그 고듬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옷매무시를 고치는 그런 기품 있는 나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연한 순 같다고 하십니다. 연한 순은 어린 묘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어린 나무일지라도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땅에 심겨져 있어서 머자라서 큰 나무로 자랄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 좋을 텐데 마른 땅에 심겨져 있어서 제대로 자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게다가 뿌리가 아주 작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무가 제대로 클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당시에 아주 아주 천대받던 직업 가운데 하나였던 목수와 약혼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혼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방 한 칸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 무엇을 보아도 구세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매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실제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말은 우리의 무엇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결코 스스로 걷어낼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허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향하는 불순종의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 넣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시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끔 우리의 손과 발은 물론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연한 숨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삼아 이 땅에 상처난 곳을 치유할 것이고 오염된 곳을 맑히실 것이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진 곳을 빛과 생명의 양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주님이 영원한 치유자이시고 영원한 빛과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잊고 산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아니라 빛과 생명의 양지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긍휼을 더딥혀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상처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염되었던 부분이 맑아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